오늘은 이제 외식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집밥을 먹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집밥은 늘 먹던 밥이다 보니까 듣고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사람을 키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또 어제까지 우리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과 또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는 어떡하라 기도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요즘 제가 주로 읽는 책 가운데 깊이 골몰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어떻게 지내실까?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어요? 요즘 들어서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책이나 또 묵상 글들을 좀 찾아보는데 겨우 이제 문 입구에서 끌적거리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갈수록 놀라워요. 경이롭습니다. 이제 그것을 또 일정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제게 주어진 특세 기간 동안에 남은 시간이 4시간이에요. 4시간. 목금, 다음 주, 목금. 이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주제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좀 기억에 남도록 함께 할까. 주제를 좀 정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교회. 교회가 누구죠? 성도들이죠. 성도, 교회의 토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은 두 번째로 교회의 뭡니까? 방향.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것도 먼저 뭐가 바로 돼야 될까요? 방향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건 헛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저 살아가는데 누구나 똑같은 시간에 얹혀져서 걷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확연한 큰 갈래길은 어디로 가는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도 보면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주차 목요일은 뭘 나눌 건가? 세 번째, 교회의 태도. 이 태도는 또 하나의 내용이에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아이고, 뭐 내 진심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태도야 뭐.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는 어떻게 기초를 놓아야 할 것인가. 그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엄청난 주제인데 한날 새벽에 제한된 시간에 다루기에는 벅찬 주제이긴 하지만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이제 이번 51차 특세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회 보신 목사님이 이제 중반을 넘었다고 했죠. 정말 그러고 보니까 중반을 오늘 딱 넘어서는 날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의 의지나 또 처음 특세에 참여하게 되었던 열기나 모든 면이 조금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낮아져서는 안 돼요. 예. 그렇죠? 이거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날이 갈수록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과 한번 합심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썼던 거 기억이 나는데 성경에 달란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달란트. 또 그 앞에는 재능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둘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그 헬라 말의 뿌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요소가 담아져 있는가 하면 견디는 힘, 버티는 능력, 이런 의미가 그 어의 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버틴다, 견딘다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누가 잘 견디고 누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으셔서 소망이 선명한 사람은 절대 중도 포기나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견디는 것도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에 근거해서 은혜로 붙들려야 버티는 힘도 나오고 견디는 힘도 가능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교회 또는 성도의 토대. 제가 표현은 교회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환치하면 성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토대가 뭘까? 일단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학을 가르칠 때나 이제 연말에 새로운 교육자님들을 청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담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함께 하시는 교육자님들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목사님은 또는 전도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뭐냐? 이걸 물어요. 그러면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아니고 다 대답이 달라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것도 이제 신대원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반드시 물어요. 그러면 70명 학생들이면 70명의 대답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먼 훗날 그대로 그분의 목회 현장에 그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제 생각에는 교회라는 것은 펠로우십,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담임돼서 가보면 식당을 장난 아니게 꾸며놔요. 예, 교제가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어느 답이래도 온전한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평생 방황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놓치지 못했던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주님, 교회가 뭡니까? 신비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저는 웬 복이 많아서 이제 목회 말년에 경이로운 3일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저는 최종적으로 교회란 또 제가 내린 결론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 이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가 반드시 걸어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즘 귀가 따갑도록 듣는 표현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미셔널 처치. 미셔널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시면 선교적 교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같은 표현일 테니까. 이제 우리 3.1교회는 새로운 70년, 100년을 향해서 무슨 교회로 가야 될까요? 미셔널 처치로 가야 돼요. 이 미셔널 처치의 의미는 단순히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끝에 누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미셔널 처치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토대 또는 성도라는 인생의 토대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은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1년 동안 우리 3.1교회에서 설교한 그 파일 블로그가 있습니다. 가르쳐달라고요? 그건 아직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다 봤어요. 내가 지난 11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그 수천 편의 설교를 했을 텐데 정말 헤어보니까 수천 편을 했더라고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일 많은 키워드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 것 같아요? 말씀. 말씀을 강조했고 세 번째는 뭐였을 것 같아요? 선교. 선교. 네 번째는 뭐였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 환대와 구원의 초점을 맞춰 쭉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11년 동안 그냥 들은 거예요. 다 이제 잊어버리기도 했겠지만 당연히 뭐 저도 지난주 한 설교를 기억을 못하는데 들은 분들이 하물며 뭐 그걸 잊을 수밖에 없죠.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였어요. 제가 낸 설교집 중에 여호수아서 강해집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주제로 설교집을 오래전에 어느 출판사에서 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은 여호수아서 강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책이 평온한 내용들입니까? 전부 부수고 싸우고 죽이고 살벌한 책입니까? 그 살벌한 책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책이. 그런데 그 제목이, 책 제목이 그 제가 지은 것 같진 않아요.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고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었다면 조금 더 문학적인 감성을 섞어서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투가 제가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잘 지었어요. 누군가가 너무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본질은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토대를 잃어버리면 신앙인으로서 출발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내 마음에 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섭섭함이 들어오고 이걸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은 섭섭막이라 그래요. 뭐 저는 그런 걸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섭섭함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투덜거림이 일어날 때 뭘 점검하라는 사인인가 하면 너의 그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토대를 점검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토대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게 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께 감사가 확고하게 토대가 되면 내가 막 애달파서 하고 싶었던 일이 이루고 싶었던 일이 서로 장애물을 만나서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투덜거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안 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누구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내게 잠시 잠깐 이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주실 때는 여기에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 자, 잘하시는 비유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소장농이 주인 밑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밭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까울 게 없는 그보다는 몇 배의 가치가 발견된 그 보화를 손에 넣기 위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밭 때문에 밭을 산 게 아니에요. 맞죠? 두 번째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농부가 자기 소유를 몽땅 판 것이 되게 수고한 겁니까?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까? 옳지.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건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꾸 수고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 함정에 자주 빠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바친 피눈물 땀이 얼만데. 이거보다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누군가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만나면. 아유, 3.1교회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정직하게 일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 송목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진심을 나누는 겁니다. 고생이라뇨. 당연히 인간이니까 힘은 들었지만 제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이, 전 세계에 3.1교회에 와서 이 늙은 나이에 이렇게 청년들과, 제가 좀 늙었어요. 네. 나는 젊은 줄 알았는데 나가보면 요즘 난 저기 뭐야, 민원센터 가서 65세 넘으면 주는 거 있죠. 그 전철 공짜로 타고 다니라고. 얼마 전에 가서 그거 발급받았어요. 그것도 좀 몇 년 늦게. 난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모르고 뭐 인감 띄러 갔다가 그거 안 하셨어요? 그러길래 해달라 그랬더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11년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게는 수호라는 일말의 생각보다는 특권이었고 영광이었어요. 내가 뭔데 이 무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존재가 이 늦은 나이에 이 경이로운 교회에 부름받아서 이 시퍼런 청년들과 함께 온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고 영광이죠. 그런데 인간이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원리적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상심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공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로주의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건 십자가에서 은혜의 토대에 기초하지 않는 질서입니다. 그 은혜라는 토대가 견고한 교회는 절대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 다툼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없이는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무슨 입으로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자기 자랑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를 떠난 걸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복음은, 모든 헌신은, 모든 봉사는 뭘 쫓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는, 공로주의는 다른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케이스로 있긴 있겠죠.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는 아니겠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드는 자들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단 여기 서 있는 사람부터 세상적인 표준과 잣대로 따지자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어요. 아, 또 저기 겸손 떤다. 아니, 진짜요, 진짜. 에? 안 믿어지면 제 표정을 보고라도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한 주 한 주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엄청나요. 왜?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토대이어야 될까요? 교회의 토대이고 성도들의 토대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근거는 은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은혜를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우리 오래전에 설교를 통해 그 존 바클레이가 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몇 주 설교를 들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비상응성, 이 선물은 비상응적 은혜예요. 비상응이라는 말은 이제 표현이 좀 어렵게 단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근데 존 바클레이가 이렇게 벽돌 두께의 자기 그 신학 서적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뒤집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고대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또 로마 제국이 세상의 질서에 중앙에 있던 고대 시대에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선물하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냥 거저 주는 거.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즘 현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이고, 원래 고대 시대의 선물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선물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응적 개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값진 선물을 줬는데, 그 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평판도 나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거는 제가 아주 수치가 됩니다. 이게 고대 사회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갖고 있던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선물의 개념은 상응적 개념이에요. 마땅히 줄 사람에게 줘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걸로 봐서 아, 이 사람은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이 사람은 무능력해. 자,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가장 시비가 많이 일었던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드러낸 인물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의 시선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니까 에이 못된 놈들 이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아서 그런 장면을 목격했더라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대에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개념은 상응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의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탁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그 관계를 보고 역시 송태근 목사는 사람 볼 줄 알아. 역시 송 목사 탁월해. 제게 뭐가 돌아와요? 존귀와 칭찬이 돌아와요. 그런데 영 안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줘버리면 제가 성격 파탄자가 돼요. 돌았나? 아, 송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무능력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선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물은 상응적 관계에서 찾아오신 겁니까? 비상응적 관계에서 오신 겁니까? 비상응적 관계에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존 바클레이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그 시대의 맥락에서 새로 읽어낸 선물이라는 재정의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발전해야 될 개념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 선물 속에는 기대감과 응답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람이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때는 거기에 첫 번째가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와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줄기가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자, 그 대목을 그대로 한번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셨어요? 예, 선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대 개념에서 이해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자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11절을 보세요. 11절. 9장 11절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오늘 채택된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마무시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에 막 생성된 어린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선교사 바울에 의해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아, 이보게들 좀 잠깐 우리 당회 좀 합시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모였어요. 지도부들이 지금 소식에 듣자 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러운 기근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폐되어 있고 심각하다는데 우리 연보를 좀 모아서 이럴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헌금을 모아요. 이거는 진짜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놀라운 경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디도편에 사도 바울이 또 이 헌금을 가지고 목숨 건 먼 거리를 달립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황스러웠어요. 왜? 자기네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리고 그 개척한 지역이 유대 땅 안도 아니고 어느 땅이에요?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개돼지 취급하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까지는 팩트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자기네들 어려워졌다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예? 이거를 받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어요. 여기에서 연보라는 헌금이라는 이 개념이 또 한 단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난 추수감사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헌금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외부에서 설교를 듣던 성도님들도 한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가까이 이래저래 헌금을 건네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첫 번째 그 투게더 케냐의 그 아이들 학교 운동장 고르고 화장실 증개축 보수하는 일에 이제 지금 현재 그쪽 팀들이 답사를 갔어요. 거기에 기증을 일부 했고 또 한 군데는 지지난주 저녁 예배 때 그 월드비전에서 그 케냐 난민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수도 라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이 물 하나의 공급이 어마어마한 마을의 생태계를 바꿔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 가서 거기에 또 우리가 10만 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당회가 또 결정해 주셔서 그 사마리안 퍼스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의미인데 그 단체는 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성탄 박스, 축복 상자 우리는 국내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역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1,000명의 아이들에게 그 1인당 그 4만 원가량이 거기 박스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또 기증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겠고 당연히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마 여러 종단, 종교를 다 합쳐서 통계를 내보면 이건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그런 순종에 비해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여전히 한국교회의 이 나눔은 시혜와 적선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와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항상 우리가 도와줄 때는 은근히 우리의 심리 밑바닥에 무슨 개념이 녹아질까요? 가불의 개념이 있어요. 나는 돕는 자, 너는 도움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 3.1교회 금기어를 제가 하나 만들었죠. 무슨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까? 돕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돕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진정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한다, 나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담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뭐가 되셨습니까? 선물, 연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물 되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서 고린도 교회에 흘러서 고린도 교회가 슬픔과 좌절에 던져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흘려보냅니다. 나눕니다. 그럼으로써 그 연보가 두 가지 작용을 했는데 하나는 한 형제를 만들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다시 보세요.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느니라.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누구를 사모하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모한다는 말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게 흘려보내주신 선물을, 은혜를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니까 그들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아가서는 한 몸으로 인식이 들어와서,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형제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회적 신비입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교회와 교회 간에를 넘어서 한국교회는 이제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도 이 물질을 과감하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조금만 인식의 세계를 열면 하나님의 우주적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도와줄 때가 천지빛깔이에요. 세고 셌어요. 너무 안타깝고 절실하고 답답한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원에서 또는 보호소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쨌든 사회법에 따라서 19세가 되면 사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정부에서 주는 몇백만 원 들고 나와요.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잠자리 걱정인 거예요.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이런 애들이 한 해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네? 그러면 그들을 어느 품에가는 안아서 사회의 건강한 영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꼭 그들에게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 아직 어리고 여린 그 친구들을,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인데 그거 맘만 먹으면 안을까요? 못 안을까요? 얼마든지 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비단 예를 들었지만 그런 현장뿐만이 아니에요. 에이, 요즘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참, 어디 있다니요?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대한민국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 어차피 자본주의 구조는 있는 사람은 더 잘 극대화되게 돼 있고 없는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선순환적 은혜를, 상호성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교회의 토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막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선물, 누구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도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삶의 토대는 뭡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박.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세 번째, 시작.
교회는 주님의 선물이 되어 세상으로 순환성으로 흘러 나뉘어질 때이다.
앞으로 우리 삼일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명징합니다. 미션을 처치해요. 그러면 이 순환성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회는 뭐 누가 진보니 뭐니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진보라면 열심히 진보합시다. 믿습니까? 네. 교회는 주님의 선물이 되어 세상으로 순환성으로 흘러 나뉘어질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이미 원천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각자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예,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로를 상대방이 드러나시도록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시도록 순종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성도는 평생에 일생의 시간이라는 과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사람의 이름이 들먹거려지고 영향력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뭐 공로자 나오고 그러면 슬금슬금슬금 망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은혜 찬양하십시다.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많이 합시다. 첫째, 내 삶의 토대가 은혜였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늘 현실에 대해서 불만, 불평, 투덜거림이 일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굽이굽이 골목길에 세워질 때마다 은혜 아닌 세월이 없었고 은혜 아닌 걸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 특새 기간 동안에 꼭 해결받기를 원하는 어떤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은혜의 토대에 기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